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지난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 원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원고가 없으면 설교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용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찾기 위해서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점점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원고가 없으니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도록 꿈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어머니께서 제 꿈속에 나타나셔서 설교 원고 찾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머니는 설교 원고 대신에 성경책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공경에 빠진 아들을 돕기 위해서 꿈속에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저의 온 마음과 신경이 설교에 몰입하다 보니까 꿈도 이렇게 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설교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평생을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렇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하시는 엄마와 결혼하지 않는 딸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목이 메어져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그냥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두 모녀가 걷고 있는 길이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대장암으로 수술을 앞에 놓고 있었고 딸은 백혈병으로 수술을 마치고 적응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엄마와 딸을 위해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5개월 전에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침대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폐렴과 폐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같이 절단한 목구멍으로 호스를 집어넣어 가래를 빼내기 위해 석션을 해야 하는데 석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참아볼 수 없고 그 아파하는 소리를 참아 들을 수 없어 병원 한쪽 모퉁이에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먹지 못해 뼈만 남은 몸은 욕창이 생겨 다른 쪽에서 살을 떼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이 선교사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말씀은 시편 13편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신 겁니까? 주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처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간증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요. 전쟁과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직장과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친구로부터 받는 상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로부터 받는 상처, 이러한 다양한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의 말과 위로를 동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위로라는 말이 쉬운 한번 나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문자적 의미는 다시 숨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것은 숨이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숨을 쉬게 하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의 힘겨운 포로 생활 속에서 압박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급하게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숨을 다시 쉬어봐.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숨을 쉬어. 그래야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어. 이러한 위로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 전달자라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숨막힌 운명을 살아간 야곱의 부인 레아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레아란 이름의 뜻은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라는 의미인데 이름의 뜻으로 미루어 보아 레아는 딸만 둘 있는 라반 집안의 맏딸로서 온갖 집안의 모든 잡일을 도맡아 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다른 데서는 레아가 눈이 작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 눈이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이 놀립니다. 또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하면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항상 눈을 찡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아와 반대로 동생 라헬은 얼굴이 예쁘고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짱 몸짱이라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 두 여인이 자랄 때의 동네 청년들은 오직 라헬에게만 눈길을 주었을 겁니다. 레아는 그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라는 멋진 청년이 하란에 왔을 때의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야곱은 즉각 라헬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하겠나이다. 이 당시에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 가족에게 많은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값을 지불하는 대신에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드디어 계약에 동의한 7년의 세월이 흐르고 라헬과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7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까지도 그 누구도 큰딸 레아에게 청혼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라반 집안의 첫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동생 라헬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생 라헬의 결혼식 날 레아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와 수치를 당하게 될지 레아는 아마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의 일을 마치고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2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약속한 기한이 찼으니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은 약속대로 결혼식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22절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날 저녁에 벌어진 결혼 잔치에 참석한 수많은 하객들은 술을 마시며 축하할 때에 아버지 라반은 레아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첫날 밤에 네 동생 라헬을 대신해 네가 서 신혼방에 들어가 야곱을 맞이하거라.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렇게 수모와 창피를 줄 수 있을까요? 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가장한 가장 소중한 결정이요 선택의 순간인데 이러한 아버지의 간교한 계획을 들은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평생을 동생과 비교당하며 살아왔을 레아, 아버지 라반이 보기에도 누군가에게 시집을 보내 넉넉한 돈을 받아내기도 어렵고 골칫거리로 여겼을 레아의 마음은 아버지의 계획을 들었을 때의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은 레아에게 야곱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장막에 누워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자기 딸 레아는 단순히 야곱을 속여서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레아는 자신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자신의 순결을 바칠 것을 요구당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자신의 동생 앞에서 자신이 받게 될 수모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멸시와 무시를 어떻게 레아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침내 결혼 다음 날 아침에 최악의 일이 발생합니다. 신랑 야곱은 신부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인이 레아가 아니겠는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야곱은 장가 가서 첫날 밤을 지낸 신랑으로서 장인어른께 드리는 아침 첫인사가 장인어른 어째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째서 나를 속이신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속임수의 대가인 야곱이 어처구니 없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까지 온 야곱이 아닌가요? 라반은 화가 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사위,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아우와 형의 관계를 나타낸 이 표현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사건을 은근히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 대가로 레아와 7일 동안 신혼기간을 가진 후에 7년을 자신을 위해 더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신혼기간을 보낸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자신을 꺼려는 남편과 7일을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는 신혼의 밤도 아픔으로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외로움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밤이었을 겁니다. 레아는 수치심과 아픔과 그리고 거절로 가득한 수년의 세월을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내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좀 약한 표현이에요. 야곱은 실제로 레아에게 마음 여는 것을 일부러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취급받는 아내는 집안의 서열과 지위에서도 다른 아내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가 겪고 있는 수모와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위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레아가 임신하여 낳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슬픔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소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인데 이 이름에서도 레아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세 명의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애착을 느낄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또다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순산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로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레아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을 의지하여 살고 싶었지만 결코 어깨를 내어주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레아는 드디어 자신의 모든 기쁨을 남편 안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레아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름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숭배하던 신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이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친정집 종교를 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아와 대조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라헬은 훗날 친정을 떠날 때에 아버지 집의 수호신인 두라빔을 훔쳐갖고 나갑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에 유일하게 언니 레아가 가진 것은 자식들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라헬은 아이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남편 야곱이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말이 씨가 되었던 것일까요? 훗날에 라헬은 공교롭게도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후에 레아는 두 명의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보상이란 뜻으로 이사갈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여섯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스볼론이라고 지었는데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남편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아왔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투명인간으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아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남편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과 소원이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레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선택합니다. 무슨 선택 말입니까? 야곱이 자기 장래에 대해서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에 자신이 죽게 되면은 자신을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조상들의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바로 자신의 첫째 부인 레아가 묻힌 곳이었어요. 창세기 49장 29절과 31절 보니까 그가 자식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은 죽을 때에 레아의 곁에 눕기를 원했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레아의 소원대로 아들의 이름대로 남편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표현합니다. 불행하게도 라헬의 바람은 훗날 그녀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이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라헬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한 가정 안에서 한 남자를 두고 두 자매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과 함께함에 굶주려 있었고 동생 라헬은 자식에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굶주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굶주림은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이 죽어서 무덤에서 그녀와 함께함으로 해결되었고 동생 라헬도 죽어서 자식을 남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레아는 마지막에 딸을 얻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디나라고 불렀습니다. 딸 디나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자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인이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아는 아이 낳는 고통과 더불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견딘 수많은 슬픔과 고통의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으로 레아를 위로하셨습니다. 레아의 고통을 큰 기쁨으로 보상해 주신 것이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고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존중과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많은 자식의 열매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가문의 지파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족 혈통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를 통해 온 세상의 구주시요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황송한 위로입니까? 온 세상에 이것보다 레아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레아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레아가 눈물로 견뎠던 그 수많은 아픔과 한 맺힌 세월을 보상하고 위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레아야말로 모든 여인들의 위로의 어머니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레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일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러나 신랑 야곱과는 다르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가 낳은 자식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를 보였지만 예수님은 편애 없이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누구든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 야곱의 사랑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내면을 보시고 그 더러움을 순결함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아처럼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칩니다. 레아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슬픔과 외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숨막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레아처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는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위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배척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졌지만 어디를 가나 핍박이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고 황제를 주님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제재를 당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심한 모욕도 당하며 순교한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과 동료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여겼다고 합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힘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3절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에 겨운 고난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 사이에 이 다섯 절 안에 환난이나 고난이란 말이 다섯 번 언급하는 데에 반해서 위로라는 말은 그 배가 되는 열 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배로 더블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가혹한 고난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십자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넘치는 위로란 말입니다. 인간의 생애는 시련과 고난으로 점철된 역경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삶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것이요. 인생에는 육신의 질병, 경제적 결핍,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대인간의 상처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괴로움과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가 주는 위로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해의 바다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로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할 때에 따뜻한 가정, 행복한 이웃,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는 참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윤복희라는 가수가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시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권사님이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윤복희 권사님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실력도 있지만은 이 노래의 가사는 권사님의 인생의 굴곡과 아픔으로 얼룩진 신앙의 삶이 배어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윤한기 가수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자기 동생이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동생을 보면서 사랑하는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윤복희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이 노래는 우리말로 가사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로 된 가사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찬양처럼 들려집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줄게. 네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 거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들 역시 부모를 위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동료들 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 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입니다. 한 몸, 한 지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누가 슬프면 내가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괴로움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들의 눈물이 되어주십시오.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전주 제자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 천국이 실제가 되는 교회, 이웃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의 큰 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